2009년에서 2019년 사이 60개국에서 마녀를 살해한 추산한 보고서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 한 몇 명 정도가 이 10년 동안 2009년에서 2019년 60개국에서 마녀로 낙인 찍혀서 살해가 됐을까요?
4,000명.
인류를 낙관하시는 거예요.
10년인데?
네.
15,000?
2만 명으로 추산한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 일을 말하면서 웃어요. 그러면은 뻔뻔하다 그래요. 눈물을 흘려요. 그러면 악어의 눈물이라 그래요. 침묵해요. 그럼 반성 안 했다 그래요. 말을 해요. 반성의 말을 해요. 그러면 진정성이 부족해요. 예를 들어 어떤 남자가 어떤 여인을 봤는데 너무너무 사랑스러운데 너무 예쁜데 그 머릿결을 보고 너무 혹했어요.
네.
그래서 야, 저 머릿결 한번 만져봤으면 소용이 없겠다. 네. 그런데 우연히 같이 밥 먹게 됐는데 밥 먹다 숯불을 먹었는데 거기 그 여자 머리카락이 떨어진 거예요. 그러면 더럽다고 느껴요.
3프로TV 더 릴리전, 마녀 사냥 진실을 저희가 여러분과 함께 파헤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일부 시간에, 마녀 사냥 일부 시간에는 실제 마녀 사냥이 언제 일어났는가. 중세랑은 사실은 거리가 좀 멀리 떨어져 있는 17세기, 18세기, 그때가 오히려 더 집중이 좀 됐었다는 이야기, 그리고 한 900만 명 죽었다 이런 얘기는 말도 안 되는 엉터리 같다는 얘기. 실제는 한 8만 명 정도가 아마 기소가 되고 한 4만에서 6만 정도가 이 마녀 사냥. 물론 이거 대단한 숫자입니다만
대단하죠.
우리가 알고 있는 숫자랑은 굉장히 큰 차이가 좀 있다는 거. 그리고 여성만 마녀, 그러니까 여성들이 마녀로 몰려서 죽은 게 아니라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들도 적지 않은 숫자가 마녀로, 그러니까 마녀가 아니라 이제 마술을 부리는 사람,
이렇게 마법사, 아마 이렇게 하면
몰려서, 네. 예, 죽었다는 여러, 하여튼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는 너무 다른 이야기들, 한번 우리 박사님으로부터, 교수님으로부터 들어봤고요. 계속해서 마녀 사냥의 진실, 김학철 교수님께 더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불러주셔서.
자, 이번 시간에는 제가 가능한 우리 교수님의 말씀을 조금 더 잘 경청하면서.
아니요, 근데 저는 이렇게 네. 막 질문해 주신 거 너무 좋아요.
아, 그렇습니까?
네, 네.
자, 그래서 이제 마녀 사냥이 일어난 이유가 아까 뭐 몇 가지 꼽아 주셨는데, 일부 시간에. 정리하면 뭐 당연히 종교의 영향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아까 기후 얘기도 잠깐 해 주신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뭐 했었습니까?
경제.
경제.
네, 예.
예.
경제 이야기 해야 됩니다.
네, 경제. 그리고 네. 또
정치와 사법.
정치와 사법.
그 다음에 인간 심리와 탐욕.
아, 당시 사람들의 네네. 탐욕, 심리, 뭐 이런 것들. 좋습니다. 그 중에 뭐 종교 얘기는 좀 많이 짚어본 것 같아요.
아주 하고. 간략하게만 종교 얘기하면
네?
2018년 얘기한 일부에서도 얘기했지만 가톨릭과 프로테스탄트가 서로 더 우리가 이 사회에 악영향을 끼친 마녀, 그러니까 마법사를 발굴해서 이 위기를 물려나게 하는 더 좋은 더 훌륭한 종교다라는 비가격 경쟁
네.
속에서 종교 전쟁이 많이 일어난 활발했던 독일이나 이런 곳에 마녀 재판이 더 많이 일어났고 사망자도 더 많았다. 처형된 사람도.
그러니까 우리가 더 훌륭하다. 이걸 이제 보여주기 위한 예, 마녀 개발이죠. 발굴이 있었다. 네.
그다음에 이제 그 종교 개혁하는 사람들이 또 가톨릭도 마찬가지인데 신조를 그러니까 자신들이 믿는 신조를 굉장히 그 정교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 정교하게 만들고 그걸 모든 사람들이 요 지역의 군주가 개신교면 개신교 지역이고
으흠.
여기가 가톨릭이면 가톨릭 지역이고 이렇게 나뉘는데 여기서 그 사는 사람들을 모두에게 그 신조를 강요해요. 강제화해요. 그다음에 그걸 규율로 삼아요.
네.
그러니까 사회 통제 시스템을 그 신앙 고백문으로 만든 거죠. 그러면 마녀들이 발굴하기가 마녀들을 발굴하기가 훨씬 더 쉬워지죠.
네네네.
거기에 동조하지 않으니까 이제 그런 종교적인 문제가 있었죠.
어떤 사람들을 마녀로 한다. 이제 이거는 전 시간에 얘기해 주신 거는 뭐 몸에 점 있고 뭐 이런 이제 증거들이잖아요.
네.
아, 얘가 마녀의 증거다라고 하는 거 말고 이제 그 전에 저 사람이 마녀인 것 같다를 판단하는 그러니까 증거를 찾기 전에는. 뭘로 주로 봤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일부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예. 소외된 사람들이거든요. 그리고 이 외국인들, 완전히 어울리지 않는 사람들,
예.
이런 사람들이 한 부류가 있어요.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또 반대로 수십 년을 그 마을에서 같이 살았는데
예.
누적된 갈등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아.
야, 쟤는 왜 우리 집 앞으로 계속 돼지를 몰고 가나. 아. 내가 우리 집 앞으로 몰고 오지 말랬는데 계속 오네? 갈등이 누적돼요. 아. 그러다가 우리 집에 무슨 폐가, 저 어떤 해악이 일어나요. 물론 몇 번 다퉜겠죠?
네네.
그러면 오래된 마을 안에서의 갈등이 누적되다가 제가 마녀고 제가 마녀고 이런 집단 내에서 익숙한 사람에게도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심리라는 게 꼭 낯설고 경계선에 서 있는 사람들하고만 관련된 건 아니죠. 근데 경계선에 서 있는 사람들이 주로 타겟이 된 건 맞습니다. 그 경계라고 하는 게 인간에게 굉장히 그 뭐라 할까요? 더러워질 수 있다는 감각을 주거든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내가 미슐랭 3스타 식당에 갔어요.
네.
그러면 빵이 나왔는데 빵이 너무 맛있는데 아주 맛있는데 그 앞에 소스에 찍어 먹으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네. 소스를 집에 갖고 가고 싶을 정도예요. 매일 와서 먹고 싶을 정도. 그래서 네. 소스에 찍고 먹고 너무 아까워서 아껴 쓰고 먹고 하다가 먹다가 소스가 여기 떨어졌어요.
네.
옷이 더러워졌어요.
네.
그렇게 먹고 씹고 진짜 얼마를 내든지 이 소스 먹고 싶어 하던 게 그릇에 있을 때는 너무너무 갖고 싶은 건데 옷 위에 떨어지자마자 이거는 옷을 더럽혔어요. 그러니까 그 자리가 아니라 다른 위치에 놓이게 되는 순간 인간은 매우 오염됐다는 생각을 해요. 가령 다른 거. 고대부터 지금까지 찰랑이는 머릿결에 대한 아름다운 묘사가 있어요. 예. 고대 뭐 길가메시 사실 오래진 서사시 봐도 어떤 남자가 참 미남이다 이렇게 얘기할 때는 머릿결에 대한 얘기를 많이 써요. 어떤 여인이 참 미녀다 그러면 머릿결에 대한 얘기를 많이 써요. 그래서 예를 들어 어떤 남자가 어떤 여인을 봤는데 너무너무 사랑스러운데 너무 예쁜데 그 머릿결을 보고 너무 혹했어요.
예.
그래서 야, 저 머릿결 한번 만져봤으면 소원이 없겠다.
예.
그런데 우연히 같이 밥 먹게 됐는데 밥 먹다가 수프를 먹었는데 거기 그 여자 머리카락이 떨어진 거예요. 더럽다고 느껴요. 이게 매우 독특한 인간의 심리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인간도 이 사람이 어디에 딱 속하면 그 사람을 분류할 수 있어서 괜찮아요. 근데 이 사람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어떤 경계선에 있거나 이상한 자리에 가 있다고 느끼는 순간 이 사람은 떨어내야 할 사람이 돼요. 그 사람에 대해서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은 그냥 좋은 사람으로 알았어요. 알고 보니까 그 사람 어느 당 소속이래. 그럼 갑자기 이 사람의 모든 인격과 그간 했던 모든 말이 이상해져요. 마녀도 똑같은 거거든요. 그냥 평소에 말 잘하고 지냈어요. 그 사람 마녀래. 그러면 갑자기 뇌에
제가 했던 얘기가 다 이상해지죠.
다 이상해지죠. 뇌에서는 그 사람의 마녀라는 친구를 찾기 마련이에요. 그러니까 경계선에 서 있는 사람이 제일 위험하고 오랫동안 갈등을 누적해온 게 정말. 근데 그렇게 아무리 의심해도 저 사람이 뭐 권력을 갖고 있으면
못하죠.
못하죠. 근데 옹호해줄 사람도 없어? 이참에 잘 됐죠.
그 무고에 대한 뭐 이렇게 저 죄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번 시간에 얘기했듯이 당사자주의에서는 그런 게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네. 아까 규문주의에서는 기소한 사람이 수사하고 수사한 사람이 재판하니까
네네네.
이거 저 큰일이죠. 그러니까 무고에 대한 이야기는 나중에 결국 어떻게 되면 나중에 명예 회복을 해줘요. 스위스나 이런 데서
네네.
우리의 그 재판이 잘못됐다라고 명예 회복은 해줬지만
네.
그 무고로 달려 들어가려면
네.
같이 증인 섰던 사람들이 쭉 달려 들어가야 되고 마을 사람 전체가 가해자가 되잖아요. 그러면 그걸 할 수가 없죠.
네네네.
우리나라 국민의 한 도시에서 범죄가 일어났는데 80%가 거기 가담자예요. 어떻게 그걸 처벌해야 하죠? 지금은 더군다나 우리 정치 얘기도 했는데 이제 그걸 엮어서 하겠습니다. 중앙정치 시스템이 확고한 데서는 마녀사냥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잘.
유럽에서도?
네.
그러니까 그래요?
제가 저번에 스페인 종교재판 얘기했는데 스페인 종교재판은 국왕소관이에요. 스페인은 중앙집권이 엄청 잘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서 마녀자가 있다 어쩌고저쩌고 그러면 가서 중앙 권력에서 조사를 해요. 그러면은 그게 완벽하진 않더라도 허튼 고발, 무책임한 선동 이런 것들을 할 여지가 줄어요.
예.
그러니까 중앙집권이 강한, 이제 프랑스 같은 경우에도 강하게 일어날 때는, 중앙집권화가 될 때는 권력이 네. 줄어요. 그런데 독일 것처럼 영방마다 전쟁이 일어나고 싸우는데, 그런데는 중앙 권력이 하부 지방 도시까지 미치지 않으니까, 그러면 온전히 그 지역의 영주가 그 담당을 하고 책임과 권리를 행사하는데, 네. 그럼 이 영주가 이상한 사람일 경우에는 정말 큰 일들이 곳곳에서 막 일어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네네네. 네. 그런 이유로 적어도 중앙 집권이 좀 더 잘 이루어진 나라에서는 훨씬 덜 일어나고, 네네, 그렇지 않은 나라들에서 더 많이 발생을 했고.
그러니까 네. 이게 우리 근대도 마찬가지인데요. 네. 사적 복수가 이제 많이 없잖아요. 네. 지금 무슨 뭐 드라마 유행하는 거, 저는 거의 드라마를 안 봐서 그게 어떤 내용인지 잘 모르겠는데, 사적 복수하는 드라마 인기들 있는 게 꽤 있더라고요. 예전에 네. 무슨 택시.
택시라고 하는 복수. 모범 택시인가 뭐 아마.
네. 사적 복수극을 다루잖아요. 그리고 네. 영화에 무슨 뭐 테이큰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딸 데려가는 네네, 뭐. 네네네. 그러니까 중앙 권력이 더 이상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다고 생각할 때 사람들은 자경단을 만들게 되는데, 그러면 중앙에서는 일어나지 않았을 어마어마한 폭력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미국의 서부개척 시대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중앙 권력이 통제가 된다고 하는 건 뭐냐면 사적 폭력을 국가로 위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폭력이 줄어들죠. 네. 그러니까 종교도 마찬가지인데, 종교인들도 자기네 개인적인 폭력을 신에게 위임을 해요. 신의 복수를, 신에게 자기의 정의를 풀어달라고 신원을 해요. 네네. 그러면 사적 복수가 줄어들겠죠. 그러니까 그런 시스템이, 이게 로마 캐톨릭이라고 하는 중앙집권 사회에서 네. 그것이 해체되고 근세라고 하는 국가 시스템이 만들어질 때 그 공백 상태에서 이런 마녀사냥이라고 하는 것이 네네. 일어나죠. 거긴 경제도 한몫했죠. 경제적 어려움도.
어려움. 이제 특히 그 경제 어려워진 데는 그 기후가 또 안 좋음으로 해서 농산물이 뭐 많이 생산되지 않는 것도 이제 큰 이유가 됐고.
16세기 유럽이 인플레이션 시대였습니다.
아, 그래요?
유럽 대륙에 은이 막 유입되기 시작했어. 신대륙의 은이. 아. 그게 이제 16세기니까 이제 막 세계 제국주의 형태를 띠면서 세계를 막 정복해 나갈 때 예, 신대륙에서 예. 은을 다량 유입하고, 또 인구 증가가 겹쳤습니다, 그때. 예.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곡물 가격이 한 조사에 따르면 4배에서 6배 정도 상승하죠. 아. 그러면은 기후 위기가 와서 가축 전염병도 이제 같이 왔는데, 이게 아주 먹고 살기 너무너무 힘들어졌는데 여기에 인플레이션까지 오고, 그러니까 이거는 이 사회의 불안과 사회 이게 통제되지 않거든요. 가축 전염병 지금도 큰일이잖아요. 그래서 네, 무슨 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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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조류 독감 하면 그냥 사실 우리 도시에 사는 사람 잘 못 느끼지만 곳곳에서 아주 조류 독감 하면 큰 차단을 하잖아요. 이런 것들은 통제할 수가 없어요. 인간에게 통제할 수 없다는 것처럼 두려움을 주는 게 없거든요. 그러면 제가 일부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구조적으로 무슨 일이 있지? 우리를 불안케 하고 지금 이렇게 나아가는 요소가 뭐지? 인과 법칙이 뭐지를 묻지 않고 누가? 누가를 묻습니다.
일단은 누구부터 찾아서 일단 시행령을 삼아야 되는 거죠?
제일 쉽죠. 근데 나중에 돌아보고 나면 모두가 가해자가 되어버리고 마는 거죠.
그런 이유들로 이제 마녀사냥들이 있었고, 거기에 이제 근데 그런 건 없네. 사람들이 이게 뭐 한 명 두 명 이렇게 하다 보면 야, 나중에 나도 이거 잘못하면 저기 마녀 되겠는데 이제 이런 생각까지는 못 하나 일단 자기가 아니면?
그러니까 더 적극적으로 개입하죠.
나는 절대 마녀는 아닌 것처럼 보여야 되니까. 네.
거제도 포로 수용소에서 네. 포로들끼리의 사례가 꽤 있었는데 네. 뭘 입증하기 위해서였냐? 폭력적이었고 다 북한군 아니면 중공군 때 포로들일 거 아니에요. 네. 같은 동료끼리 왜 이렇게 싸웠냐? 그 안에 방공 포로들 있잖아요. 네. 방공 포로들이 있었단 말이죠. 거제도 네. 포로 수용소에서 자기는 반공이라고 하는 것을 내세우지 않으면 살 수 없는 환경인 거예요. 그러면 더 극단화돼요. 공산주의자들이 있었으면 그 안에서도 자기가 공산주의의 코에 들어가지 않으면 자기는 주변부에 있어서 자기를 지켜줄 세력도 없어지고 자기가 위험에 노출됐을 때 쟤는 뭐 내가 굳이 지켜줄, 그러니까 더 극단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그런 것들이 일어나면 계속 그 자기, 그러니까 자기를 반대하면 누구죠? 자기를 반대하면 저쪽에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집단 역동이 굉장히 폭력적이고 고통스럽게 일어나는 거죠. 중립이 없죠.
네네네. 근데 이렇게 가다가 그럼 어떻게 멈춘 거예요?
아, 마녀사냥이?
네.
크게 두 가지죠. 하나는 뭐냐면.
먹고 살만 했었나?
일단 이제 아까 말한 여러 요인들이 이제 감소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제 종교 전쟁이 끝납니다. 30년 전쟁 끝나서 베스트팔렌 조약이 맺어지고,
예.
거기부터 종교의 자유, 뭐 양심의 자유 이런 것들이 얘기되기 시작하면서,
예.
전쟁이 끝나니까 이제 안정된 거예요.
예.
그 다음에 기후위기 같은 경우에도 어느 정도 지속되지만 이제 산업혁명 같은 거에서 기술력, 생산력이 높아지게 되고, 그 다음에 마녀 사냥은 반드시 공개 처형 같은 거 하거든요. 그럼 사람들이 다 가서 이벤트처럼 본단 말이죠. 그런데 사람들의 도덕적인 그 뭐라 그럴까 임계점이 점점 거기로 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수준이 예전엔 이만큼까지 허용됐다면 그게 점점점 낮아져요. 지금은 공개 처형하는 나라 있으면 우리가 지금 그런 나라를 보고 굉장히 야만적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뭐 엊그저께 무슨 유튜브에서 봤는데 그 뭐야? 그 적장의 목을 베고 그 성문에 효수해라. 근데 지금은 적장의 목을 베도 성문에 효수하지 않죠.
아이,
그렇게 만약 한다면 그건 우리의 도덕적 감정이 아무리 적이지만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그런 인계점정들이 도덕적 허용성들이 낮아집니다. 그게. 근데 그게 낮아지는 게 여유로워지면 낮아지거든요.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는가. 관용성이 생기니까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기후위기 생산력 같은 거 벗어나게 되고, 생산력, 이제 산업혁명 이런 거 발달로, 그 다음에 정치 사법 시스템이 이제 안정화 단계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인간이 꼭 마녀를 발명하지 않아도 이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이 다른 형태로 숨게 되는 거죠.
네.
현대에 와서 이런 것들이 다시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늘 있었어요.
네.
근데 어떨 때는 눈에 보이게 있고, 어떨 때 눈에, 이게 그건가 하고 안 보이게 있는데, 근데 저는 제가 1, 2부를 통해서 마녀 사냥을 얘기하고 싶은 가장 중요한 이유는 지금 제가 볼 때는 곳곳에 마녀 사냥이 문자 그대로 일어나고 있고, 우리 사회에도 마녀 사냥이라고 불릴 만한 것들이 일어나는데, 그것들을 잘 보고, 우리가 어떤 그 폭력에 휩쓸려서 마녀들을 양산하지 마자 그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서
네네네. 네. 지금도 어찌 보면 경제는 늘 위기라고
네네.
사람들이 이제 얘기를 하니까 오케이 위기라고 이제 치고 그럼 이제 나머지 뭐 예를 들면 그때 당시에 종교가 했던 영향 혹은 뭐 정치나 사법의 뭐 부재 내지는 제대로 시스템 만들어지지 않은 것들이 이제 그때 그런 표면적이고 아주 잔인한 마녀 사냥을 했다면 지금은 그게 이제 상당히 티는 좀 덜 내는 형태로 진화한 거죠?
아니요. 근데 지역에 따라 달라요. 제가 일부 때 잠깐 얘기했는데 UN의 보고서를 봤는데 2009년에서 2019년 사이 60개국에서 마녀를 살해한 추산한 보고서가 있습니다. 그 정프로님 한 몇 명 정도가 이 10년 동안 2009년에서 2019년 60개국에서 마녀로 낙인 켜서 살해가 됐을까요?
4천 명.
인류를 낙관하시는 거예요.
아, 그래요?
네. 유엔 보고서입니다. 그러니까 막 과장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아니, 중세 유럽에 한 200년 동안 한 8만 명, 맥스 6만 명 정도일 거 아니에요?
네.
10년인데?
네.
15,000?
2만 명으로 추산합니다. 아주 고통스러우시죠.
중세보다 그러니까 이거 진짜 죽은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살해당
피지컬하게.
네. 그러니까 제가 몇 군데를 찾아왔습니다. 인도 동부하고 남부, 동부하고 중부.
네.
농촌에서 다얀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100여 명 먹는 여성이 마녀로 몰려 사망했습니다. 인도 동부에서. 이게 16세기 유럽 메커니즘하고도 똑같아요.
그래요?
누가 병들거나 가축이 죽거나 흉작이 들면 오자라고 하는 점쟁이를 찾아간대요. 그 오자가 누가 마녀인지를 지목해요. 그러면 대부분 어떻게 되냐면 이른바 홀로 사는 독거 여인, 여자 노인, 그다음에 자녀 없는 여성, 토지를 가진 여성, 대부분 이렇게 지목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성을 만약에 토지에 있는 여성을 마녀로 죽인다. 그러면 그 추방하고도 죽이면 그 땅이 남성 친척들에게 돌아가요. 그러니까 토지, 권력, 가부장제가 이렇게 섞여 있죠. 그래서 인도 정부도 이걸 알아요. 그래서 네. 시행하려고 해요. 그 마녀 이거 처벌하면 안 된다고 반 마녀 사냥법 만들었어요, 인도에서. 그런데 이게 될까요?
계속 그래요?
왜 안 되는지는 우리가 이미 정치 사법 시스템을 통해서 볼 때 배웠습니다. 뭐가 안 되냐? 농촌 경찰이 어디 있어요? 농촌 그 인도라고 큰 나라에 곳곳 우리나라는 뭐 지금 경찰은 여러분의 뭐 10분 거리 내에 있습니다. 뭐 그런 게 곳곳에 있죠. 네, 5분 거리 내에 있어서 정말 일일이 신고하면 경찰분들이 15분 내에 오잖아요. 거의 금방 오잖아요.
네네. 네, 네.
근데 마을 농촌 경찰이 어디 있어요?
공권력이
공권력 사법 시스템 거기까지 가지를 못하는 네, 거예요. 네, 네. 가해자는 마을 전체이거나 친족 남자들이에요. 친족 전체를 어떻게 하겠어요? 다 가해자고 그 사람 원래 이상했다. 우리한테 저주했다. 계속 얘기할 거 아니에요? 피해자는 고립돼서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고 처벌이 드뭅니다. 이게 2025년 7월에도 일어났다고 제가 보도를 봤습니다. 기하르주 푸르니아에서 일어났는데 한 가족 5명, 여성 3명, 남성 2명이 위치라고 하는 비난을 받고 마을 군중에게 산채로 불태워줍니다. 산채로. 이야, 정말 이거는 취약한 집단 전체를 상대로 살해를 한 건데 이게 마녀, 위치 사냥이 단지 여성에게 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오늘날에도 이렇게 보여주거든요.
이런 나라 어떻게 OECD에 가입하고.
그러니까 이게 어떤 위기감이 있을 때 어떤 카리스마틱한 누군가가 누구라고 지목하면 그 사람의 본질로 되고 약한 사법 시스템 중앙권력 안에서 사람들이 자기의 그 어둠을 투사하고 네. 집단으로 몰려가가지고 없애고 남은 전리품을 나눠 갖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죠 지금도 아프리카도 마찬가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같은 데는 가나 북부에는 마녀 캠프가 있는데 각 곳에서 마녀로 몰린 여성들이 도망쳐서 정착한 곳이에요 여기가. 그래서 보면은
마녀 캠프가 있어요? 네,
마녀 캠프 거기서 보호를 해줘요 마녀라고 목을 흘린 사람들을. 이름은 마녀 캠프인데 그래서 2025년 4월 그 보고서 국제 앰네스티가 낸 보고서를 제가 보니까 4개의 비공식 캠프에 500명 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니까 5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마녀로 몰려서 여기 왔다는 말을 뒤집으면 그들 중에 마녀로 몰린 사람 중에 몇 명이나 여기에 와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 500명이면 거의 뭐 더 많은 사람들이
몇십 명은 그냥 네. 거기서 가셨겠지. 뭐.
그러니까 이 캠프에 사는 사람이 있는데 더 비극적인 게 뭐냐면 이 콩고, 앙골라, 나이지리아 같은 데는 아동 마녀가 있어요.
애들을요?
네, 그건 제가 이 마녀 사냥이 오늘날에도 계속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에 관심을 가진 게 저도 이게 있는지 몰랐어요. 어느 날 신문을 보는데 신문 같은 걸 보는데 마을 사람들이 이렇게 쭉 둘러쓰고 애 둘이 천진난만하게 생긴 애 둘이 그 앞에 서 있는 사진이 찍혔어요. 근데 그게 뭐냐면 마을에서 마녀라고 낙인 찍혀가지고 추방당하는 어린아이의 사진을 봤어요.
이거 죄송한데 몇 살 정도나 되는?
초등학교 입학 전 같아요.
아, 그렇게 어린 애인데? 네,
많이 들어봐요 초등학교 1, 2학년?
그런 애가 무슨 악마랑 거래를 해?
제가 말씀 우리가 누누이들이지만 취약하고 더 이상 보호받을 존재가 없는 예를 들면
뭐 고아라든지
장애아동, 네. 에이즈 뭐 이런 걸로 부모를 잃은 아동 혹은 친아버지, 친어머니가 아니라 양아버지, 양어머니, 아들 사이에 살 수밖에 없는 아이들. 그러니까 아버지, 어머니가 죽어서 뭐 친척댁 누구네 가 있는데. 근데 그 동네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다. 그 아이가 마녀를 낳게 지켜요. 새로 온 사람들에 대한 그런 어떤, 사람들의 그 거부감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조직에서 무슨 루머가 돌거나 어떤 나쁜 일이 일어나면 야 이번에 우리 신입사원 잘못 봐서 그런 거 아니야? 그런 얘기 흔히 할 수 있죠. 네. 그런 이제 그거랑 비슷하다.
예전에도 뭐 좀 집안에 뭔 일 생기면 야 며느리 하나 잘못 들어와서 집안이 뭐
정확한 얘기입니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며느리를 잘못 들였다라고 하는 말은 이 며느리는 누구에게 보호 못 받거든요. 그러니까 이 며느리는 자기 존재가 악의 존재로 규정받은 거예요. 네. 이게 장애, 특별히 이제 어떤 탄자니아에서 있던 사례인데, 붉은 눈을 가진 한 노년의 여성이 마녀로 몰려서 살해됐는데, 왜 붉은 눈이냐? 이게 백내장이나 평생 이제 화목력이 훅 이렇게 해서 튀는 것 때문에 눈에 이제 그 질병이 생기는 거예요. 예. 근데 마녀라고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라면 인간들은 그러니까 그런 정도의 환경에 놓이면 그래서 뭐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아니면 무슨 일이 생기거나 그런데 중앙 정부 내지 어떤 공권력 아니면 그런 이성적인 어떤 일들이 잘 통하지 않는 정도의 상황 되면 이런 일은 늘 벌어지겠군요.
아, 그렇죠. 그리고 제가 이제 요 사례를 말씀드리면서 우리나라를 좀 빗대고 싶어가지고 예. 이게 아프리카 사례인데요. 이건 제가 개신교인이니까 개신교 욕은 좀 마음껏 하겠습니다.
네.
펜타코스톨 계열 교회가 있습니다. 펜타코스트라는 건 뭐냐? 코스트라는 건 뭐냐면 네. 성령 운동이라고 하는 걸 주장하는 예. 쪽인데, 그러니까 카리스마틱 능력을 과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을 고치고
예.
무슨 뭐 예언을 하고 무슨 어떤 천상예언 방언이라고 하는 거 그거를 하고 뭐 너의 앞길을 얘기하고 뭐 이런 어떤 카리스마틱한 운동을 중요시하는 계열 아프리카에 하는 건데
네.
이 나이지리아의 그 한 영화 감독이 만든 악한자의 종말이라는 건데 여기서는 이 어떤 특별한 종교적 권위를 가졌다고 하는 사람이 규정한 누가 악마가 되는 현상인 거죠. 악마로 위치로 발굴되는 현상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을 잊자면 중앙 권력이 미치지 못해서 권력의 공백 상태가 돼서 사적 권력이 이것을 메우고 있는 상태가 될 때
네.
이때 여기서 사적 권력을 차지하는 사람 네. 그것도 카리스마적 형태 또 차지하는 사람의 물 아주 특별히 조심해라.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우리나라는 아주 곳곳에 중앙 권력이 잘 있고
네.
그다음에 합리적 시스템, 어떤 고통이나 악에 대해서 대응하는 시스템이 잘 돼 있는데 어떤 누군가 우리가 일부에서도 누누이 얘기했던 위기와 두려움과 사회적 혼란이 극심해지고 그런 것을 그런 필터 버블, 에코 챔버 형상으로 내가 볼 땐 우리나라 사회 괜찮은데 왜? 이렇게 물어볼 때 아니, 우리나라 사회가 지금 어느 나라에 그냥 종속되게 생겼어. 어디에 다 우리나라 권력자들이 어디에 다 사주받고 있어. 모든 게 다 불안해 보이는 사람들 세계관에서
네.
누군가 나타나서 지목하면 나도 모르게 중앙 권력에서 이탈해서 그 카리스마적 권위를 가진 사람의 말에 자기의 이성과 자기 삶을 내주게 돼 있거든요. 그런 거를 저는 잘 보여주는 형태라고 생각해요. 이게 나이지리아에서 있었던 일. 이런 것들이 지금 뭐 아까 뭐 아프리카 이야기 그다음에 카리브해의 뭐 IT 같은데 이런 데서도 일어나고 뭐 사우디 아라비아 같은 경우에는 2009년에 반 마법 수사단이 설립됐는데요. 반 마법 수사단.
네.
이란 같은데 종교 경찰관 있는 것처럼 비슷하게 마법사로 지목된 사람을 체포해서 종교 법정에 회부해요.
네.
그래서 2011년에 실제로 아미나 나사르라는 한 여성이 마법과 점술 혐의로 참수형을 당합니다.
참수형이요?
네, 네. 그리고 주로 누가 표적이 되느냐? 외국인 이주가사 노동자들.
그러니까
사우디아라비아의 다른 나라에서 가사 노동자로 가잖아요?
네.
그럼 얘를 이렇게 눈여겨보다가 마법 마술 한다고 하는, 이슬람 말고 다른 거 할 수도 있잖아요, 뭐.
아니, 그 마법 할 줄 알면 딴 나라 가서 가사 일 하겠어요? 이 말이 안 되잖아. 아니 마법을 할 수 있으면 뭐 거기까지 이억 말린 먼 나라까지 가서 그래 남의 집에서 그 가사일을 하고 있겠어요.
이게 그래서 2023년에 유엔의 마약 범죄 사무소에서 세계 살인 연구라는 그런 어떤 보고서를 냈는데
예.
처음으로 마법 관련 사례를 별도의 항목으로 넣었습니다.
아.
그리고 이번에 제가 이거 준비하면서 처음 알았는데 매년 8월 10일 세계 마녀사냥 반대 날입니다.
지금 있다고요?
네.
매년?
8월 10일. 제가 이거 하면 준비하면서 찾아봤습니다. 이게 나오더라고요. 8월 10일이 세계 마녀사냥 반대 날이래요. 어디가 지키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걸 찾고 나서, 이런 게 실제로 있다고.
와.
그렇게 이제, 예, 알게 됐습니다.
아니, 혹시 교리적으로는 마녀를 뭐 이렇게 처벌하거나 이럴 만한 근거가 되는 교리는 있어요?
야, 이게 고통스러운 얘기인데 야, 이게 진짜 제가 조금 위험해질 수 있는 얘기인데 그냥 하자면 네. 우리가 만약에 어떤 사람이 네. 마녀라고 하는 것은 마법을 쓰는 거랑은 달라요. 그러니까 마 위치라고 불리는 사람은 망마와 계약을 하고 네. 사다트라고 하는 것은 사바트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의 안식일인 사바스를 그 약간 조롱하에서 만든 말인데 거기에 참석해서 빗자루를 타고 참석하죠. 그다음에 거기서 온갖 난잡한 짓을 해요. 아. 집단 성행위, 그 식인, 뭐 그런 네, 우리가 네, 네, 네. 생각하는 금기 네. 그리고 뭐 십자가를 거꾸로 매달아놓고 뭐 미사와 반대되는 행동을 한다. 우리가 감히 생각하기 싫은 행동을 모두 다 투사하고 그 사람들이 한다고 생각한단 말이죠. 네. 이런 사람들 잡아서 처벌하는 게 마녀재판인데, 그런데 우리나라의 한, 교단은, 개신교 한 교단은, 교회 내에서 마술 하는 행동을 금지시켰어요. 마술은, 지금 마술은 엔터테인이죠.
그 이은결 씨 뭐 이런 분들 하는 거. 네, 네, 네.
네. 그래서 저는 그거 할 때 굉장히 어처구니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네, 그런데 이걸 헷갈려 해요. 왜냐면, 아까 제가 오염이란 말을 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예전에 그 전쟁 얘기하면서 미끄러진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평화주의에서 정당한 전쟁으로, 정당한 전쟁에서 거룩한 전쟁으로 미끄러지잖아요. 미끄러지는 걸 굉장히 걱정해요. 보세요. 진짜. 극단주의자들은 다 미끄러지는 것을 두려워해서 극단적인 원리주의를 택합니다. 그렇잖아요. 이거 한번 뚝이 터지면 돌이킬 수 없다고 얘기하죠. 한번 뚝이 터지면 이거 걷잡을 수 없으니까 지금 답답해 보이고 말도 안 돼 보이고 고리타분한 얘기처럼 보이잖아. 근데 이거 터지면 안 돼. 이게 극단주의자들이 바보나 원리주의자들이 멍청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 미끄러지는 거, 한번 뚝이 터지는 걸 굉장히 두려워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교단의 그걸 만든 것도 이해는 돼요. 왜 이가 되느냐? 마법, 마술의 행위는 그 미신적 신앙으로 넘어가는 미끄럼틀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이 있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아니 우리도 다 그렇게 살잖아요. 많은 부분 그렇죠? 안 그런가요? 아니, 요거를 허락해 주면 네, 그 다음에 네. 요걸 요구할 거고 그럼 우리 네. 뚝이 터져서 우리 사회는 돌아갈 수 없는 길을 갈 거야. 이런 얘기들 하지 않을까요?
많이 하죠. 아니, 근데 성경에 그래서, 성경이든 아니면 뭐.
성경에 그런 얘기 있습니다. 성경에도 네. 너희 가운데, 그러니까 구약 성경인데, 네? 마술이나 마법을 행하는 자를 살려두지 말아라.
아, 그래요?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말이 얼마나 큰 힘이 되겠어요. 아. 그런 말이 너무 힘이 되죠.
명시되어 돼 있으니까. 네.
그런데 예수께서 하신 말씀 보면, 네.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의 이야기가 성경에 있는데 그거 보면 정확하게 마녀 재판하는 것을 예수께서 제지시킨 거거든요.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혀서 우리가 데려왔다. 돌로 쳐 죽일까? 어떻게 할까? 그렇게 얘기할 때 그냥 농담 삼아 얘기하는 거지만 그래도 전국을 찌르는 농담은 뭐냐? 남자는 어디 갔냐? 가늠했다며 현장에서. 그럼 남자도 데려와야지. 그럼 이 여자는 사실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게 아니라 그 동네에 마녀 취급을 당할 수 있는 여자인 거예요. 거기에 돌던져야 되지 않아? 예수께 이렇게 요청했을 때, 마녀 사냥이죠? 예수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사람 돌을 치라고, 그렇게 얘기했던 게, 어떻게 보면, 전 마을이 나서서 가해자가 되는 형편에, 그래서 정말 이상했어. 네네. 형편에 자기 자신의 개인적 성찰을 하게 하는, 저 같은 사람이 말했으면, 뭐, 듣지는 않겠지만 예수께서 그때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카리스마 있게 말씀하셨는지 성찰한 거죠. 정말 그 여자를 내가 현장에서 봤나? 예수께서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사람이 먼저 돌로 치라 그러거든요. 거기서 중요한 단어가 먼저예요. 실제로 본 사람이 먼저 칠 권한이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 본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야. 먼저 칠 사람이 없어요. 나는 본 적이 없고 들었거든 그냥. 그리고 그 여자 행실 평소에 안 좋대. 들었거든. 본 적은 없어. 먼저 쳐. 먼저는 못 치죠.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그 얘기를 누구나 성경은 별 얘기가 많아요. 1000년 넘는 동안에 바빌론에서 뭐 이집트 뭐 누군가 이집트에서 시리아에서 예루살렘에서 온 곳에서 기록된 문서이기 때문에 1000년 네, 넘는 네, 기간 네. 동안에 그러니까 별 말이 다 있고 내가 하고 싶은 말 얼마든지
뽑았을 수 있는
뽑았을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분들은 그걸 가지고 주장하겠지만 우리는 다시 생각해야죠. 그걸.
예전에도 보면 그 뭐 무슨 미혼모니 아니면 뭐 이혼녀 뭐 이런 요즘이야 뭐 상당히 많이 인식이 개선됐습니다만 그런 사람들이 마치 그냥 죄인인 것처럼 막 숨어 지내거나 뭐 이런 경우도 굉장히 좀 많았잖아요. 근데 그들을 향한 시선이 약간 우리가 그러니까 마녀 사냥까지는 아니더라도 하여튼 그 비슷한 마치 죄인인 것처럼 아니 저 사람이 뭔가 문제가 있어서 저런 일을 당한 것처럼 뭐 그런 일들 우리가 좀 우리도 스스로 반성할 필요가 좀 있는 것 같고
네,
생각이
그,
좀 드네요.
생각해 보면 종교를 특별히 기독교 더 나아가서 구체적으로 가톨릭은 정말 그 이혼에 대해서 반대하지만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뭐 너무나 폭행 배우자의 폭행이 심했다 말도 안 되게 외도를 한다 무슨 뭐 온갖 도박 중독에 뭐 빠져서 뭐 너무너무 살기 힘들다 여러 가지 이유로 뭐 그 외에 다른 이유가 있을 수 있겠죠.
네.
이혼한 상태의 여인은 사실은 경계에 딱 써 있거든요. 결혼한 여인도 아니고 결혼하지 않은 여인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딱 마녀 사냥 당하기 좋죠.
경계에 있는 사람들.
경계에 그래서 누군가 경계에 선다고 하는 것은 자처해서.
예.
그건 정말 대단한 분이죠. 예수께서도 경계에 섰거든요. 그러니까 아, 그분도 마녀 사냥 당한 거죠.
아, 예. 아, 오늘 또 큰 가르침을 얻었는데 혹시 오늘 저 요거 준비하시면서 아, 요 얘기는 우리 삼프로TV 시청자들한테 꼭 좀 해줘야 되겠다 싶으신 말씀이 혹시 있으셨을까요?
아, 이게 우리나라 얘기 직접 하면은 아, 저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하 이미 이상하게 생각하신 분도 계속 이상하게 생각하겠지만 아서 밀러의 1953년에 시련이라는 아, 그 희곡이 있는데
네.
그 메카시즘 비판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1690년에 세일럼 마녀 재판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네.
미국에서 있었던 일인데 그 이야기를 쓰면서 그 메카시의 그 반공주의 이러면서 일어났던 그 정확하게 구조적으로 완전히 동일하거든요. 그때는 공교 채용하는 대신 블랙리스트를 만들었죠. 이 사람이 저랑 그 공산주의자라고.
네.
그러면 어떻게 더 이상 활동을 못 하잖아요. 활동할 수가 없죠.
네.
그 사회적 처형을 하는 거죠.
아닌 거 증명하는데 온 시간을 다 써야 되고.
너무너무 힘들죠. 없는 걸 증명하는 게 너무 힘들잖아요.
예.
그런 이야기. 또 1980년대에는 한 일이 일어났는데 이건 뭐냐면 1980년대 미국과 영국에서 유치원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이 사탄 의뢰를 하는데 아이들을 동원해서 학대했다는 비난이 광범위하게 일어났습니다. 이게 그래서 뭐 문명화가 안 된 곳에서만 일어난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1950년대 미국, 1980년대 미국과 영국에서 그 뭐냐면 그 둘 중에 일부가 기소돼서 수십 년 징역형을 받았는데 나중에 거의 모든 사례가 근거가 없는 걸 발견된 거예요. 그러니까 회복된 기억 이런 걸 그러니까 이런 의심스러운 심리치료 기법을 통해서 암시에 약한 아이들이 이렇게 증언을 해가지고 그다음 미디어가 계속 선정적인 보도를 한 거예요. 애들이 뭘 했다고.
그러니까
판사도 뭐 이런 얘기하면 좀 어렵게 좀 이상하게 보겠지만 판사도 우리나라 우리 시민의 한 사람으로 사는데 네. 시민 여론을 이겨내기가는 정말 어려울 것 같긴 해요.
아.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걸 이겨내기가 판사가.
네네네.
사실 진짜 사회적 여론과 반대되는 판결을 하려면 진짜 그 시민 그 판사가 굉장히 정말 법리적으로 강고한 분이었을 것 같아요.
네네네.
근데 이거를 아이들은 암시에 악한 아이들은 계속 이렇게 증언하지. 미디어는 나서서 다 이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을 성토하지. 그러면 이 판사도 그렇게 판결했다가 나중에 이것이 다 근거가 없다는 게 밝혀져요. 1980년대. 아마 오늘날 우리나라 사회에서 제일 비슷한 거 얘기한다고 하면 캔슬 컬처일 것 같아요.
캔슬 컬처 뭐예요?
캔슬 컬처는 어떤 인물의 발언이나 행동이 도덕적으로 문제라고 지목되면
예?
수만 수백만 명이 몰려가서 동시에 공격해서 해고하고 추방하는 거죠. 그래서 캔슬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아, 그 사람을?
네. 난 너 캔슬. 그거는 저 우리나라 말로 번역할 때 그냥 캔슬 컬처 그렇게 미디어에서 쓰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거 말을 이렇게 번역하자고 제안해요. 말살 문화. 말살하는 거예요.
그러네요.
자기 증식시켜요. 그러니까 너 이 캔슬 컬처에 참여하지 않으면 너도 같은 부류 아니냐. 예를 들면 이제 너 여기 캔슬 컬처에 누군가 참여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 사람도 의심스러워. 둘째, 절차적 정의를 결여시켜요. 그 사람의 이런 면을 너무 한꺼번에 쉽게 넘기는 거 아니냐. 그러면 그게 절차적 정의를 결여했다고 해도 그것이 무시돼요. 어떤 사람이 그 일을 말하면서 웃어요. 그러면은 뻔뻔하다 그래요. 눈물을 흘려요. 그러면 악어의 눈물이라 그래요.
가식적이고.
침묵해요. 그럼 반성 안 했다 그래요. 에. 말을 해요. 반성의 말을 해요. 그러면 진정성이 부족해요. 아, 이건 참 어렵죠. 어떤 사람이 아, 그 사람의 흑역사라 그래서 누군가 수년 전에 한 문장이 있어요. 우리는 다 잘못하고 살아요. 에. 우리는 다 누군가의 관용의 눈길 속에 살았어요. 우린 서로가 다 봐주고 살아요. 저는 제가 가만히 생각해보면 제가 아버지로서 아들딸이 있는데 아들딸 봐주고 살아왔다고 생각하는데 네. 요즘 가만히 생각해보면 애들이 나를 봐준 것 같아요.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고 제가 예전에는 아내의 이런 면을 참아주고 봐줬다고 생각하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아내가 나를 너무 많이 봐줘요. 제가 학교에서 학생을 가르치잖아요. 제가 학생들 엄청 봐줬다고 생각했거든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얘네들이 나를 엄청 봐줬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 존재한다는 건 내가 누군가에게 관용의 대상이었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아. 제 선생님, 제가 정말 존경하는 제 선생님 계신데 제가 있는 학교 이사하시는 분인데 제 선생님
네.
지금 생각해보면 저 같은 제자 어떻게 길렀을래나 모르겠어요. 그렇게 이상한 짓은 많이 했는데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의 관용의 대상이라고 하는 것을 네. 자꾸 인간들은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누군가가 수십 년 전에 한 문장을 그 사람의 인격의 전부로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우리 시민사회에서 늘 다른 사람을 봐줄 때 나도 변할 수 있고 그 사람도 변할 수 있다. 난 정말 그 말 싫어요. 저 인간이 변하냐? 난 그 말을 정말 싫어해요. 저 변했어요.
네.
살면서 변했어요. 그런데 인간이 변하냐 그 말을 들을 때는 인간에 대한 절망을 말하거든요. 근데 저는 그 말이 너무 힘들어요. 듣기가. 인간은 변할 수 있고 인간은 달라질 수 있고 그 달라질 때 여러 가지 훌륭한 종교적 자원, 인문학적 자원 내가 너에게 보내주는 눈빛 이런 것들이 인간을 달라지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네, 네.
특별히 기독교 제가 이제 기독교인이니까 종교인이라면 종교를 믿고 있다면 기독교인이라면 예수께서 그 바로 정확하게 그 마녀 사냥 당한 거예요. 군중들의 불안과 분노. 그 다음에 그 사적 권력을 하던 유대 지도자들의 그런 어떤 함부로 하는 사법 절차를 어긴 거. 그 다음에 그 중앙 권력의 방기, 빌라도의
네네,
방기,
네네.
아, 니네들이 알아서 해라. 방기. 철저하게 따지자고, 방기. 불법적인 사법제도를 한 거예요. 이런 것들의 희생자가 예수고, 그 예수가 죄가 없다고 말한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고, 네. 그가 정의롭게 부활했다고 생각하는 기독교인들이거든요. 그래서 네. 르네 지라르 같은 아주 유명한 그 인류학자죠. 이분은 기독교가 인류에 공헌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마녀가 죄 없다는 걸 말해준 거다. 예수가 죄 없다고 말해줬거든요, 기독교가. 기독교 신앙이라는 건 마녀 사냥당한 예수가 죄 없다라고 말해준 거거든요. 그분이 정의롭다고 믿고. 근데 지라르는 인류의 문명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마녀 사냥 같은 희생양을 만드는 역사였는데, 기독교의 인류의 공헌은 마녀는 죄 없어. 그걸 말해준 거다.
근데 이게 말씀 쭉 듣다가 마지막을 하나 좀
왜 또 얘기하시죠?
아리까리한 거 하나가
네네.
그렇게 마녀 사냥했던 사람들이 나쁜 짓을 참 했다는 생각이 내내 들다가 생각해 보니 그 사람들은 그런 나쁜 세상을 만든 게 아니라 그 나쁜 세상의 결과값이 그 사람들 아닌가? 가해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그렇게 욕해도 괜찮나?
우리가 저 전체주의에 산다고
예.
전체주의적 인간성을 함유했다고 전체주의적 구조에 사니까 전체주의적 인간성을 내가 가졌어. 나를 왜 비난해? 라고 얘기하면 보편적인 인간성에 대한
예.
존중을 하지 않고 뭐라 그럴까 신뢰를 잃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에서 철저하게 이윤과 손해를 계산하며 살지만
네.
우리는 동시에 자본주의적 인간 형성 이상의 삶을 생각하고 그 이상의 삶을 꿈꾸잖아요.
네, 네.
그리고 거기서 우리가 휴머니티, 인간을 발견하고 이번에 교황께서 마그니피카트 후마니타스 저도 그 말을 너무 놀랍게 들었는데 왜냐하면 네. 인간의 마그니타스, 위엄, 존엄 이런 게 번역할 수 있는데 AI 시대에 인간의 마그니피카스를 생각해보자. AI 시대라고 해서 인간이 알고리즘으로 환원되는 것을 막아설 수 있는 것이 바로 종교의 가르침이고 인문학의 가르침이고 역사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바고 아, 또 문학이 우리에게 성찰하는 바죠. 문학이 네네. 세세한 인간 내면 속에 우리가 환경의 노예만이 아니며 언제든지 새로운 세상에 대한 꿈을 꿀 수 있다고 하는 거. 종교가 나쁜 짓 많이 하고 허튼 짓 많이 하고 우리가 다 그거 알고 욕하지만 그래도 그거 꺼져가는 등불 같은 거, 재 같은 거 이렇게 들춰보면 종교 안에 그렇게 빛나는 말들과 전승과 정신들이 있거든요.
네네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희망을 갖자. 저는 이제 그렇게 말하죠. 네.
마녀사냥이 한창일 때도 이거 이래서는 안 된다고 얘기했던 분 분명히 계시겠죠.
뭐 근데 이런... 아까 그 예수의 그분. 1700명 자기가 조사해봤는데 하나도 이게 잘못된 게 없다. 1차에서 말했듯이.
네네.
익명으로 썼지만 그분의 쓴 책이 결국 마녀 재판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때 중요한 근거 자료가 되죠. 늘 그런 목소리가 있다.
네네네. 아, 그리고 그런 목소리들이 조금 더 용기 내도 괜찮을 만한 환경을 만드는 게 이제 우리의 숙제인 것 같고요. 자, 오늘 김학철 교수님과 함께 마녀 사냥 그 진실 저희가 한번 찾아봤고요. 그리고 우리 사회에서 현재 일어나는 여러 마녀 사냥의 다양한 유형들도 한번 상상 또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혹시 나도 SNS에 아니면 댓글로 글을 쓰는 이 지금 이 시간에 혹시 마녀 사냥에 가담하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스스로에 대한 성찰도 한번 해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잠깐 스치네요. 자, 오늘 교수님 대단히 뜻깊은 시간이었고요. 아, 다음 시간에는 과학과 종교.
종교와 과학, 그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까 그, 저, 갈릴레오 갈릴레이 얘기했는데, 네. 아주 흥미로워 하시더라고요.
너무
저도 얘기해보고 싶습니다.
아이고, 좋습니다. 자, 교수님 이번 시간 너무 재밌었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